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지극히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런 이해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복인가라는 것이고 어떠한 기쁨이고 어떠한 평강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복, 그런 기쁨, 그런 평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오해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인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의 이야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욥이 겪는 그 고난, 이것은 욥의 신앙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많이 기억하죠. 특별히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런 생각, 그런 성경 구절들을 마음에 두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미약해도, 내 믿음이 지금 이렇게 미약해도 나중에 아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고난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나를 중심으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저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배로 복 주신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 고난 잘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배로 복 주신다,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우리들이 오해하는 거죠. 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욥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욥의 마지막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복의 상태가 이전보다 배나 갑절이나 풍성한 삶의 모습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많아지고 재물이 더 풍성해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주의 깊게 봐야지 됩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 그 계시를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가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분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다 부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이란 얘기죠. 지금 현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아주 귀중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사라질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것에 매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부분적인 것 그리고 온전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분적인 것은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폐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부분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온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그 부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주 귀중하고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폐하여질 것이다 라는 얘기는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린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분적인 것인가, 그걸 8절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러니까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은 예언이고 방언이고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매여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부분적인 것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은사로 인해서 분쟁과 그런 다툼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부분적인 것들에 매여서 잡혀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랑과 예언과 방언과 뭐 지식 이런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해서 여러분 어떤 게 더 마음에 끌리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게 더 끌려요? 사랑이 더 끌립니까? 아니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아주 굉장한 지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끌리나요? 사랑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어떤 거죠? 뭐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지식이라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추구하냐면 사실 사랑보다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면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할지 몰라도 실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는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늘 전해야지 되는 목사로서는 그 지식적인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를 외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예언이며 방언이며 이런 게 참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어느 교회만 가서 어느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방언들이 다 터진다더라. 뭐 그럼 뭐 할 수도 없이 몰려드는 거죠. 아주 신비하게 예언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그런 분이 계시더라. 그러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에 그런 외적인 것들이 참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부분적인 것들에, 성경은 지금 그걸 다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좀 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욕심이 다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선악과 생명이 가지고 있는 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됐다라는 그 의미,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 그 하나님 수준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 이 의미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그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에덴에서 쫓아버리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후 맥락을 잘 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그 수준으로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은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 선과 악인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선악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선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내가 옳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싸움도 내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사회 내에서 분쟁과 다툼이라는 것도 다 내가 옳다라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끼리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상황, 그 욕심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에서 눈앞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로 따먹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영원한 생명나무가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생명나무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나무를 따먹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 마음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인간에겐 가장 최악의 심판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심판의 그 모습,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생명나무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참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도록 하셨는데 그 생명나무를 먹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 수준의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게 선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내치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왜 피 흘리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늘 그것을 생각하고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아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것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증거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한 구절에 매여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애써야지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없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죠. 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랑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성경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지식들, 이것이 다 폐하여질 것이고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예언을 하고 정말 매 순간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적인 것, 이게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부분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어떤 사고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은 부모를 만나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눈물겹도록 힘든 수고와 노력을 하고 애쓰고 살아가는데도 평안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참 다양하고 제각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좀 낙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세상엔 그렇게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결론은 인간은 다 죽음의 존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다양하고 여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은 다 죽음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죽음의 존재인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자지 내가 죽은 자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사망의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웃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 모습은 바로 죽음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제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얻었다 해도 그건 얻은 게 아닌 거죠. 죽은 자에게 무엇을 준다 한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생명은 이제 우리가 얻었으니까 뭔가 하나를 더 얻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죄된 모습인 거예요. 그 생명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분적인 것이고 헛된 것이고 폐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부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참으로 부분적인 것이 무엇이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오게 되면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지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은혜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여전히 살아있는 세상으로 보이던가요? 아니면 죽은 세상으로 보이던가요? 죽은 세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죽음의 존재인, 그 죽음의 실체인 세상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할까요? 죽은 존재로 인정하겠죠. 그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바라보면 서로를 죽은 존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죽음의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서 숨쉬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이 바로 죽음의 존재이고 그러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온전함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진리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온전한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부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부분적인 것들을 버리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와 어떤 행함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거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온전한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애초에 온전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이 세상 가운데는 온전함이 없었는데 그 온전함이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되고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함이 임하게 될 때 그분이 바로 그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온전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온전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내용하고는 살짝 벗어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더 말씀드립니다. 이 제사장들이 날마다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어떤 쪽으로만 생각하냐면 그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었지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사의 참된 목적은요, 물론 그 결과물은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목적은, 참된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제사가 죄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 너희 죄가 다 용서돼, 이것만을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결과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그 제사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온전히 없어지는 것,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날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상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수고스럽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일을 시키는가? 제사장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존재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날마다 제사드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게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용서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가? 내 죄를 그 제사 드림을 통해서, 그 제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고백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어쨌든 10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케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온전케 하셨느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온전함의 참된 의미거든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온전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1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린아이 또 장성한 사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 우리의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어떤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실천들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자의 위치에서 무엇이 어린 아이와 같은 행동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에서 어떻게 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장성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버려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이 어린아이의 일인지 사실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예언에 대해서 듣고 방언에 대해서 듣고 지식에 대해서 듣지만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온전한 것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대단한 지식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그러한 것이 어린아이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히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적인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고 그 온전한 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그 부분적인 것들이 버려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벌써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매여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아직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존재고 나는 부분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존재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적인 것들은 다 폐하여질 것이다. 쓸모없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그 부분적인 것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의 관심은 부분적인 것을 열심히 더해가지고 온전함을 만들어라 이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온전함이 임하게 되면 부분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온전함 가운데 우리를 이미 넣어 놓으셨다. 그 온전함을 이미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함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경험되어질 때 내가 예언을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붙잡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 장성한 자의 모습을 바울이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나를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 거울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그 부족한 모습을 채워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거울을 보고 내 부족함을 판단하고 내가 이걸 고쳐나가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후자죠. 거울이 그렇게 해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냥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신다. 이 차원에서의 거울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자, 우리는 그 거울을 보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부족하지, 이게 안 됐지, 난 이게 더 필요해 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뭐 자매들 얘기만 아니죠. 남자나 여자는 좀 다 똑같죠. 거울 보면서 다 무슨 생각해요? 더 예뻐져라, 더 멋있어져라 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더 이쁘게 꾸미려고 하고 더 멋있게 하려고 하고 이게 거울을 보는 목적인데 완전 요술 거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이거 고쳐야지 저거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있는 그 희미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또 똑같이 그때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때가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때를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때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알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데 우리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알게 될 것 같아요? 난 이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난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언 것 같아요? 우리의 본질을 주님이 아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밝히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 그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부분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것인 것처럼, 사랑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스운 모습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인지는 우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는 곳이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고 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고 천국에서 절대 그 모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내가 부인되는 세계,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부인되는 곳이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어떤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곳,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뭐 더하고 할 게 없는 곳입니다. 어떤 곳?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곳. 그래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부인되어지는 곳.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부인되게 하시고 그런 나의 부인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탄한 삶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만이 온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지 그 믿음도 소망이라는 것도 참된 온전함이신 그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건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한 소망일 뿐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버려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언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 다른 건 우리 몰라도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부인되어지는 모습이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철저하게 무너진 세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더 해야지 돼서 더 해서 온전히 해야지 될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이미 영원히 온전히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온전히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그것이 바로 이미 온전케 되어 있는 세계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것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하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 유혹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그 부분적인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온전한 것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내가 지금 사탄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임한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바로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바로 그 죄의 본질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 안에 나를 이미 온전히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히 되려고 하는 그 노력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옮겨놓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 기뻐할 수 있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허락되어질 수 없는 온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안에서 그 온전함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온전함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